13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실체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그냥 세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 배후에 사탄이란 존재가 엄연히 이 세상을 꼭 쥐고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뭔가, 또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잘못됐다 뭐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배후에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세상을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됐다, 이 믿음에 있어서 좀 성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 양에 가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된 길, 다시 말해서 사단이 가는 그 길, 사단이 추구하는 그 길로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서 믿음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비록 예수를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나 그가 나아가는 모든 길들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와 정반대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 있는 그런 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사탄이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우린 보통 세상의 배후에 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 배후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이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한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탄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별것 아닌 그러한 존재다, 뭔가 자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한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아주 우리 그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그 사단의 미혹을 극복해 낼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란 존재를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배후에 그런 강한 사단의 존재를 하고 그 사단이 세상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성경을 보거나 예수를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잘못된 믿음이 그 속에서 삐져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의 수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666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다음에는 이제 뒤에 14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둘로 그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았고 하나는 어린 양의 표를 이제 받은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사람을 갖다가 둘로 구분을 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이겁니다. 너는 과연 누구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반드시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짐승에 속한 사람이냐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분명히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어요. 나는 어린 양도 아니고 짐승의 표도 아니고 내 맘대로다. 이러라는 존재체를 않습니다. 어린 양이면 어린 양, 짐승이면 짐승 이렇게 확실하게 딱 잘라서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이지 어린 양 절반, 짐승 절반 이렇게 적당히 섞어놓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사람을 둘로 구분했다 그랬을 때에 과연 누가 짐승의 표고 누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여기에 우리의 좀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어린 양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분명히 짐승의 표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증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예수님의 증인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어린 양의 표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분명히 존재하는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짐승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몽땅 증인이에요. 어느 한쪽은 어린 양을 증명하는 보여준 증인이고 다른 한쪽은 이 짐승을 갖다가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증인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짐승의 증인이냐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이걸 보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그 모습 이걸 우리가 알면은 자동적으로 아 이런 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모습이구나 분명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모습을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하 이런 게 짐승의 표구나 이걸 봤을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서 과연 내가 누구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이제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누구라겠습니까? 세상 권력자다. 그걸 제가 말씀했죠. 세상 권력자. 그러니까 짐승은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아주 힘있는 그런 자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군림한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 두 짐승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 그 자체를 이제 의미한다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은 그 권력을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 권력자를 경배하자. 우리가 이 권세에 있는 사람을 숨기자. 이렇게 세상 사람을 갖다가 꼬시고 세상 사람 그 권력자 앞에다가 인도해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제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12절에도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여기 처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권력에 대해서 아부하게 하고 권력을 숨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 이적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권력, 권세, 뭐 눈에 보이는 표적, 큰 이적들,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뭐 그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또 상처받아 죽게 되었던 살아나는 그런 것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런 뭔가 표적들,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그러한 것들, 힘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배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이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러면 참된 선지자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지자지만은 참된 선지자는 참된 말을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말을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나 거짓된 선지자 둘 다 똑같이 어린 양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는 어린 양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은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11절에 말하잖아요.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처럼 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모습은 어린 양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모습은 어린 양같이 보이고 또 어린 양 같은 흉내를 낸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용의 말을 하더라. 이게 바로 성경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 하는 그 모습 그것 말고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자다. 용을 선전하는 그런 자더라. 이런 얘기죠. 용처럼 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용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게 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용은 그래서 권력과 권세로 세상을 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1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힘 있는 자와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권세와 권력과 힘 앞에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미혹한 용이 세상에 대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뻔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권세를 얻게 하고 힘을 주겠노라. 이게 용의 말이에요. 나만 따르면 너희는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용이 하는 말이죠.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권세 있는 자기 때문에 내게 있는 권세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내 권력이 너희들 권력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될 거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용의 말이죠. 이런 말로 세상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의 말을 누가 합니까? 땅에 올라온 짐승들,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용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에 거짓 선지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 말입니다. 딱 뭐 확실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게 거짓 선지자 용의 말이죠. 예수님 믿음 복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용의 말이에요. 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날 믿으면 너희들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닌데도 이게 예수님 말이다 이렇게 뒤바꿔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어쨌든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쪽으로 뭔가 존경도 받고 힘을 넣는 쪽으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린 양 같은데 뭔가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용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용의 말이더라. 사탄의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따라가 돈을 따라가죠. 그래서 세상 권세에 경배를 해요. 처음부터 아예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 한 몸 잘 되는 이게 더 큰 관심거리고 거기에 더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다.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세상을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말을 해요. 권세를 따라가고 힘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게 당연하죠. 왜? 돈을 내가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외친다 그 말입니다. 괜찮다. 아주 좋은 세상이다. 항상 이걸 외치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도 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들에게서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만 가득 차게 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우선 내가 잘 돼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는 문제 있는 세상으로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왜? 나만 잘 되면 괜찮거든요.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 것이지 내 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 의사들이 데모하고 있지만 노 혼자도 데모할 때 있고 또 약사 데모할 때 있고 전에 또 한의사가 데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의사들 뭐 하는 것도 별 문제 없어 보이고 한의사들도 별 문제 없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의사하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한의사 약사들은 자기 편에서는 그게 다 문제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일단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들의 모든 관심이 뭐냐면 오직 그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뭐 사람이 괜찮게 들어오면은 그걸로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뭔가 하면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우리 관심이 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온통 문제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세상 권세로 살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딱 알고 생각을 보니까 온통 세상이 그 권세와 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 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누가 볼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간 세상의 문제를 보고 살아가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권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죠.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이게 보여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과연 세상의 문제가 보여지는가? 만약 그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뭘로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보니까 온통이 세상이 돈에 굴복하고 돈 섬기고 경배하고 힘 있는 데 굴복하고 이런 세상이 참 문제 있다. 이렇게 느껴지냐 그 말입니다. 만약 그런 세상, 이건 문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경배하는 거, 섬기는 그런 권력과 힘과 돈 이런 걸 따라가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따라가는 나가 내가 발견될 때에 이런 내가 문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을 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 해가지고 무슨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나 뭐 사이비 종교 교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간판을 대한 예수교 장로에 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간판 그런 것 따라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라 자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간판 낱거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교단 보고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항상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항상 잘 된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있어서 인생이 뭔가 잘못된다는 것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우환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몽땅 그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거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몽땅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예요.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만든 우상이 뭡니까? 이들이 만든 우상은 땅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섬기려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큰 이적을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이런 걸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몽땅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보다는 팔에 상았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런 예수가 더 믿음직스럽고 더 힘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냥 죽어버린 예수 말고 칼에 상했지만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상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예수가 더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에게서 무슨 능력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렸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죽어버린 그분을 따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내 목숨을 버린 그것이 능력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는 그게 바로 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걸 능력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그걸 능력이라고는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것이 능력이다. 이거는 꿈에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능력으로 보지 못한 교회는 단지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보죠. 고난으로만. 능력이 빠져버린 고난으로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16절부터 보면은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뭐 이렇게 666 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표를 냈다 이게 나오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짐승의 표를 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두 편으로 딱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표를 받은 이제 사람 두 편인데 이 둘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겠죠.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42달 동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세상을 갖다가 다스립니다. 권력을 잡아요. 이 세상 모습이. 그리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2달 동안의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제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산다 이 자체가 세상에서 뭔가 힘있고 이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오히려 지도록 돼 있어요. 자꾸 뭔가 약한 모습을 눌리게 돼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저 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리면 맞으면 되는 것이고 붙잡히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고 바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666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6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7일 동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맞춰진 건 다 6일 동안이거든요. 7일째는 하나님이 그냥 안식을 했지 뭘 만든 사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7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천지 창조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 보기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7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게 빠져버린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빼버리고 그냥 6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6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로치면서 스스로 내가 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스스로 영광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666이고 그런 게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666이 무슨 알파벳 숫자를 갖다가 나열해 보니까 컴퓨터라더라 뭐 컴퓨터가 666이다 다 엉터리 말이죠. 뭐 로마 교황이 666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추정해가지고 하는 말이고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뭐 기독교에서 볼 때 이방 종교랄지 뭐 그런 기계 문명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는 게 666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내가 해 인간이 다 세워놓은 것이고 인간이 한 것이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힘 모으면은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죠. 그래서 인간의 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 권세와 세상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힘을 얻으려고 아부를 하게 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팽개쳐버리고 그 세상 힘을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항상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게 666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았다 이것은 이미 그 수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린 양 표를 받은 사람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그 수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42달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저 우리는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 관심은 어린 양에게 두고 말씀에 두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항상 그걸 증거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우리 할 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하라니까 뭐 전도할 뭐 밖에 나가 뭐 나아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붙여준 그 속에서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면서 할 것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속에서도 권력에 아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장한테 무슨 뭐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직장에 성공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증인으로 있다 이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 뭐 승진해가 출세하려고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딱 있다면은 사장한테 뭐 아부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어린 양 표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대는 뭡니까? 자꾸 그 말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뭔가 자꾸 성공과 출세와 잘되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말이 달라요. 그게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는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다가 우리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떠나라 이런 말이었지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굳게 세워주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짓 선대의 말들은 몽땅 다 세상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은 이 땅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게 거짓된 자들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짐승의 피와 어린 양 표는 분명하게 쫙 구분이 됩니다. 뭔가 비슷한 게 없어요. 확실하게 구분되어버립니다. 어린 양은 세상에서 떠나는 그 말이고 짐승의 말은 세상에 붙여놓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뭐 제가 뭐 어떤 말 따라가라 이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라면은 짐승의 말은 안 따라가죠. 죽어도 안 따라가죠. 왜 크게 망하는 길인데 왜 따라갑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은 어린 양의 말씀을 들어 안다는 겁니다. 짐승의 말은 들어 아는 거예요. 뭐가 짐승의 말이고 뭐가 어린 양의 말 들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말씀을 들어 아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붙들어 끌어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그 허준이란 드라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허준 드라마를 재밌게 봐요. 뭐 다들 재밌다 하던데. 근데 뭐 어젠가 그젠가 그 보니까 그 허준이가 뭐 밖에 나가서 그 병자 돌봤다 해가지고 벌 받지 않습니까? 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외부 뭐 벌을 받고 하는데 그 벌을 다 받고 나니까 그 뭐 의 그 의사 대장이 이제 아 이제 앞으로는 뭐 뒤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막 했잖아요. 그걸 보고 그 허준이 주위에서 의사들이 야, 당 자네가 이겼다 뭐 이런 칭찬하니까 허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 뜻이 아니고 내 스승의 뜻이었다. 나는 내 스승의 뜻을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바로 저런 게 신자의 삶이 아닌가 그게 언뜻 들어와요.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 끌고 가니까 세상의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 아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허준 얘기는 여러 가지 그 염두에 두고 보세요. 허준이 자꾸 말하는 것은 스승의 뜻이 나를 붙들었다. 자꾸 이런 의미의 말이 대사가 좀 나와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어린 양 표를 받았다 이 말은 너는 어린 양에 붙들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에 붙들린 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에 붙들린 자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누가 말려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항상 이 땅에서 어린 양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으로 살아가고 권력을 경배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증인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따라하고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래서 어린 양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이 일어나야 두렵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런 고백까지 있어줘야만이 그게 바로 신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이 한심스럽고 오직 문제투성입니다. 세상의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어린 양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온통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탄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문제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획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많이 문제 있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돈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문제 없는 그런 세상 보여집니까? 이 세상 사람을 어린 양의 배와 짐승의 배로 둘로 구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돈으로 치장을 하고 권력 있는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저희들만큼은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뜻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이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진리를 내 생명으로 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를 것도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